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어제 최근 러시아군의 공세가 집중되어 온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7개월 이상 계속된 러시아군의 공세에도 바흐무트가 지켜지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인들에게 대가가 큰 매우 효과적 지역 방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20에서 21일 동안 러시아는 바흐무트 안팎에서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그것은 러시아인들에게는 학살의 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바흐무트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은 매우 잘 싸웠으며 이는 또한 전선 전체에 걸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 소속 약 5천에서 6천 명의 용병들과 최대 3만 명의 신병들이 포진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흐무트 주변 러시아 부대는 지휘 및 통제, 군수와 유지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부분 훈련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다만 바그너 그룹의 자금력이 충분한 만큼 이들은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등지에서 여전히 위험한 존재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한 각국 정상들이 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강하고 단호함을 보여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부당하고 이유 없는 전쟁에 대해 러시아에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수년 동안 민주주의와 전쟁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허위정부, 선거 개입, 간첩 활동을 해왔다면서 국제사회가 우크라 전쟁을 끝내기 위해 어떻게 푸틴의 체면을 세워줄 것인가를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회의에서 지난 우크라이나 방문을 떠올리면서 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는 증거를 내 눈으로 직접 봤고 그들의 잔혹행위를 경험한 이들로부터 해당 행위에 대해 직접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인류가 법에 의한 통치를 우리 사회가 따라야 할 규범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나의 신념을 새로이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약 2개월 전인 2021년 12월 바이든 대통령의 주도로 처음 열렸습니다. 다음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한국이 주최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남부 해안에서 승객 약 250명을 태운 여객선이 어제 화재가 발생해 최소 31명이 사망했습니다. 짐 하타만 필리핀 바실란주 주지사는 필리핀 여객선 레이디 메리조이 3호에서 발생한 화재로 선 내에서 발견된 18명을 비롯해 최소 3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23명의 승객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최소 7명의 실종자를 수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생존 승객 200여 명 중 대다수가 화재 발생 뒤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하타만 지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객선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항구 도시 잠부안가에서 섬으로 향하던 중 자정 무렵에 불이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화재는 8시간 이상 이어졌으며 해당 여객선은 바실란 해안가로 예인됐습니다. 레이디 메리 조이 3호는 최대 430명이 탈 수 있으며 화재 당시에는 205명의 승객과 승무원 35명이 타고 있었다고 현지 해경당국은 밝혔습니다. 당국은 실종자 수색을 계속하는 한편 33년 된 여객선이 항해의 안전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또 선원들이 승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가 30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최근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미동맹재단 행사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와 안보뿐 아니라 한반도 도발 위협 대응 차원에서도 미한일 3자 협력을 핵심 요소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일 화해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조치들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이는 한미일 3자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양국의 가슴 아픈 과거사가 있음을 알지만 동시에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민주국가가 다른 민주국가들과 함께 안보를 증진하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양국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깊은 유대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핵무기 확산 억제가 한반도 핵 위험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던 미국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이 이번에는 한국과의 핵 연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 13도에서 2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민주주의 강화를 시대적 목표로 규정하며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한국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세계 정상들이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흐름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지난해 첫 정상회의 개최 이후 구체적으로 민주주의가 증진된 사례로 미국, 앙골라, 크로아티아, 도미니카 공화국 등을 꼽았습니다.
I believe this is the defining challenge of our age. And today we can say with pride that the democracies of the world are getting stronger.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강화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오늘날 우리는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고 독재 국가들은 더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가 힘을 합치면 세계적인 도전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변화, 식량 안보에 공동 대응했으며 러시아의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 2024년 회계연도에 6억 9천만 달러를 추가로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금은 전 세계의 부패를 척결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지원하며 인권을 증진하고 민주주의 정부들을 지원하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는 4억 달러의 관련 자금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번영을 주제로 한 회의에 모두 연설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퇴조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시작됐다며 회의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또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 각국은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한국이 발전해온 과정은 인류 역사가 그랬듯이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었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70여 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양국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깊은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견고한 정치, 경제, 안보와 인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에 개최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한국에서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이라며 러시아가 패배해야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should get rid of the illusion that compromising with evil can give something to freedom.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악과 타협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을 없애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적은 패배해야 하며 오직 그것만이 민주주의를 위한 안보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의 독재자와 폭군이 그들의 범죄에 대해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통역을 통해 밝힌 발언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Across the world, there are countless cases of suppression of freedom and human rights.
기시다 총리는 세계 곳곳에 셀 수 없이 많은 자유와 인권 탄압 사례가 있다며 북한의 납치는 근본적인 인권의 침해로 국제사회 전체가 다뤄야 할 보편적인 현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이 같은 중대한 국제인권 현안에 맞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 상황을 바꿀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까지 참가국 120여 개국 중 70여 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선언을 지지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선언문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가국 정상들은 국민들의 효과적인 참여와 의지를 반영하는 민주주의가 평화, 번영, 평등, 지속가능한 발전,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인류의 오랜 수단이라는 공통된 믿음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주의는 모든 목소리가 존중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존중되며 보호되며 법치가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권위주의와 부패에 더 단호하게 대응하고 민주주의가 모두를 위한 평화, 안정, 번영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차기 정상회의를 주최한 것도 환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29일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개막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We've demonstrated here in the United States that our democracy can still do big things. And as the president said around the world,
커비 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여기 미국에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개막 연설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전 세계에 밝혔듯이 우리는 여기서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고 민주주의가 상대를 압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지표들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해외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6억 9천만 달러에 이르는 투자를 발표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Today the president announced the United States is making another significant investment in promoting democracies abroad up to $690 million.
그러면서 이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지원하고 부패와 싸우며 민주 개혁가와 인권 운동가를 지원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수호하며 기술이 민주 사회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를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신규 및 기존 프로그램과 정책 확대를 위한 대통령 계획에 대한 추가 자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번 주에 국내외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 발전을 주제로 1년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30일 있을 이틀째 행사에서 그 같은 노력을 집중 조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한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담 주최권을 한국에 넘겨주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한 양국 정상은 이날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깊은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견고한 정치, 경제, 안보, 인적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 의회에서 국방부 고위 장교들에 대한 인준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And at a time when we are still trying to support Ukraine, while we're still facing challenges in the Indo-Pacific, a wide range of challenges.
국방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인준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현 시점은 우리가 여전히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에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어 이는 단지 중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며 북한이 최근에 한 일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인준 절차가 너무 오래 지연되면 전 세계 미군의 준비태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지연 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공화당의 토미 터버빌 엘라베마주 상원의원은 국방부가 군인들의 낙태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18일 발의한 정책에 항의하며 160여 명에 달하는 국방부 고위장교의 인준 절차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핵무기 확산 억제가 한반도 핵 위협을 줄이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정책 목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명시적 목표로 유지하고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 필요를 느끼지 않도록 확장 억제 대화를 통해 계속 협력해야 한다는 헤리티지 재단의 정책 제언에 대한 반응을 묻는 VOA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특정 보고서에 대해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핵 위협을 줄이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핵무기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핵 비확산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하기 위해 북한에 계속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동맹에 대한 방위 공약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동원한 확장 억제를 통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발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헤리티지 재단은 28일 신냉전 승리,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계획 보고서에서 동북아시아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협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비핵화를 명시적 목표로 하는 포괄적 합의를 계속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맹의 자체 핵무장은 미국의 오랜 비확산 노력에 배치된다며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이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도록 확장 억제 대화를 통해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제7함대는 최근 핵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해 한국 해군과 실시한 미한연합훈련이 상호 운영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한 동맹이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7함대는 28일 최근 니미츠 항모타격단이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 7함대 공보실은 이날 FUE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이런 훈련은 상호 운용성과 동맹의 힘을 향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함과 타이콘데르가급 이지스 순양함, 벙커힐함 등으로 구성된 11항모 강습단은 27일 한국 해군 구축함 등과 함께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연합해상훈련 워리어쉴드를 수행했습니다. 7함대 공보실은 미한 연합훈련은 상호 합의에 따라 내려지는 양국 간 결정이라며 이런 훈련들은 비도발적이며 동맹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연합훈련들은 우리의 능력을 강화하고 공조를 향상하며 공격을 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953년 수립된 미한동맹은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며 우리의 존재는 최근 양자훈련과 같은 통합된 고급훈련으로 전투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억제력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7함대 공보실은 우리는 우리의 준비태세와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는 동맹 파트너와의 훈련에 참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니미츠 항모타격단은 일본 자위대와도 연합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일 미군은 지난 27일 트위터를 통해 니미츠 항모타격단이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일본 해상자위대와 양자해상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니미츠함이 한반도 시각 28일 오전 부산에 입항한 가운데 크리스토퍼 스윈이 미 해군 제11항모 강습단장은 이날 입항 뒤 니미츠호 선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산에서 출항한 뒤 한미일 3자 훈련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최근 북한 해커가 VOA 등 미국 언론사 기자를 사칭해 사이버 범죄를 벌인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의 악의적인 행위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최근 북한 해커가 VOA 기자를 사칭해 정보 수집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북한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해커 그룹 APT43이 VOA와 뉴욕타임스 기자로 가장해 미국의 핵 안보 전문가 등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미국 사이버 보안 기업의 지적과 관련해 그런 분석을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그러나 북한은 여러 불안정하고 악의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I certainly wouldn't be in a place to confirm any assessment like that, but what I would say broadly
이어 그런 조치는 가장 최근에 위험한 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것은 물론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를 계속 유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파텔 부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사이버 보안 기업 맨디언트의 보고서를 인용해 APT43이 최근 몇 달 동안 미국과 한국의 정부기관과 학계 등을 겨냥해 전략적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APT43은 전문가들에게 접근하면서 자신을 VOA 혹은 뉴욕타임스 기자라고 소개한 뒤 핵 안보 정책과 무기 확산과 관련된 내용을 문의했습니다. 북한 해커가 VOA 기자를 사칭해 사이버 활동을 벌인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업체 프루프 포인트는 지난 2021년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와 연계된 해킹 조직 TA-406이 BOA 기자를 사칭해 한반도나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활동하는 정치인, 외교정책연구소, 교수, 언론인 등에게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한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던 미국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이 이번에는 한국과의 핵 연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핵 계획 및 연습을 확대하자는 한국의 요청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시 상원 의원은 28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 핵무기 재배치 여부에 대한 국무부의 반응은 나약하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는 리시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29일 오후 4시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리시 의원은 21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목표를 부정하고 확장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 내 핵 계획과 작전 메커니즘을 확대할 뿐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리시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논평 요청에 미국의 무기 배치나 태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가 답할 사안이지만 한 가지 매우 분명히 하고 싶은 건 한국과의 훈련과 협력은 오래 지속되어 온 방어적이고 일상적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관련해 미국은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고 우리는 한국과 동맹의 안보 그리고 연합 방위 태세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한 양국은 지난해 11월 제54차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핵전력 운용 공동기획과 공동연습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미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등을 통해 양국이 합의한 미국 전략 자산의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의 전개와 확장 억제의 행동화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지난 27일에는 미 전략 자산인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를 포함한 미 제11항모 강습단이 제주 공해상에서 미한 연합 해상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미국은 핵무기 확산 억제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5대 핵보유국의 하나이자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주도한 미국 정부가 각국의 탈퇴 권리를 다룬 NPT 10조를 한국에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에서 핵 위협을 줄이는 유일한 효과적 방법은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9일 북한의 지속적 핵 위협에 직면한 한국에 비상사태 시 조약을 탈퇴할 수 있다는 NPT 10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 진지한 대화에 관여하기 위해 북한에 계속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윤석열 정부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지 않으며 기존의 확장 억제 메커니즘을 통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핵무기를 추구하면서 한반도의 핵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사용하는 한국 방어와 확장 억제력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그러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 대해 한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방위 공약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 따른 한국 국민들의 안보 우려는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한국은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수사적 발언이 증가함에 따라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위한 추가 계획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협의와 계획을 심화하고 미국 전략 자산 배치의 빈도와 강도를 늘리며 우리의 확장 억제 접근 방식이 변화하는 위협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상 상황 대비 위기 대응 훈련인 도상 연습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공식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국가입니다. NPT 10조 1항은 각 당사국은 자신들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국이 10조에 근거해 NPT를 탈퇴하고 핵 보유를 통한 방어권을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핵 보유국인 영국 정부도 BOA에 핵 확산 방지와 핵 군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원론적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영국은 NPT에 따른 우리의 의무에 의거해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장기적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약을 통해 협상된 점진적인 다자간 군축을 통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영국은 계속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고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핵 보유국인 프랑스 정부는 NPT 10조에 따른 한국의 조약 탈퇴 가능 여부에 대한 BOA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북한의 핵 위협을 규탄한 최근 성명을 상기시켰습니다.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 지도자가 전술 핵탄두 보관 장소로 묘사된 시설을 방문하면서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가속화할 것을 거듭 촉구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잇단 도발은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하고 프랑스는 북한이 즉각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 제의에 응해 협상장에 복귀하며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목표로 협력국들과 함께 노력하고 모든 당사국들 간 대화를 독려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국 대사가 내정 2년 만에 평양에 부임하면서 북한에 공관이 있는 다른 나라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상황 파악을 위해 북한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고 스웨덴은 외교관들이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는 북한 주재 중국 대사 평양 부임과 관련해 스위스 주재 북한 대사관과 접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무부 대변인은 29일 주북 중국 대사가 평양에 부임한 가운데 스위스도 구체적인 복귀 계획이 있느냐는 BOE의 서면 질의에 관련 정보에 주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위스 외무부는 북한 주재 재개 가능성을 평가한다는 관점에서 현 상황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스위스 주재 북한 대사관과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위스는 지난 1997년부터 평양에 상주 사무소를 두고 대북 지원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전면 봉쇄하면서 지난 2020년 3월부터 북한 내 활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 밖에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도 북한의 관련 조치로 공간을 잠정 폐쇄했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8곳과 비정부기구들도 평양에서 모두 철수한 바 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28일 왕 야오진 주북 중국 대사가 전날 평양에 부임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사로 내정된 지 2년 2개월 만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대유행으로 국경을 사실상 폐쇄한 이후 외국 외교관을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975년 서방 국가로는 처음 북한의 대사관을 연 스웨덴은 자국 외교관들이 평양으로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29일 복귀 계획을 묻는 BOE 서면 질의에 평양 주재 외교관들이 지난 2020년 8월 일시적으로 귀국해 스톡홀름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평양에서 현지 직원들이 일하는 가운데 평양 주재 대사관의 문은 계속 열려 있었다며 우리 외교관들은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평양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은 북한의 공간이 없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영사 업무도 대행해왔습니다. 영국과 독일 외무부는 평양 복귀 계획과 관련한 BOE의 서면 질의에 아직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등 국제기구들은 주북 중국 대사 부임과 관련해 자신들에게는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 대사의 평양 부임은 순전히 양국 간 합의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차 대변인은 그러면서 유엔은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도움이 필요한 북한 주민을 돕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엔은 2023년에도 인도적 지원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국제 직원이 신속히 북한에 복귀해 물자를 공급하고 2020년부터 중단된 역량 강화 활동 재개를 위해 사업 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도 모든 인도주의 단체의 북한 복귀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변인은 29일 BOA에 인도주의 직원들의 복귀 허용 시기 결정은 북한 정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니세프는 북한 정부의 모든 인도주의 행위자들의 조속한 복귀를 계속 옹호하는 한편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활동을 계속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평양 상주 직원 전원이 철수한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도 당분간 현재의 업무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CRC 대변인은 BOA에 북한의 국경은 신종 코로나 전염병과 관련한 제한 조치로 여전히 봉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점진적으로 복귀와 활동을 늘려가기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ICRC의 평양 사무소 업무는 현재 베이징 사무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내 탈북민들이 겪는 인권 침해 실태를 계속 문제 삼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국제기구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고 강제 송환 위험 속에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연례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중국 부분에서 탈북민 등 중국 내 북한인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탈북민 등과 관련해 유엔 난민기구 UNHCR은 중국 관리들이 국경 지역에 대한 UNHCR의 접근을 계속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때때로 탈북 난민과 망명 희망자를 돕거나 불법 월경을 지원한 중국 시민들도 구금하고 기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법은 난민이나 망명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망명 희망자와 난민은 교육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중국에 남아있고 언제든 추방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탈북 난민과 관련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뜻하는 농 루플망 부문을 별도로 만들어 중국의 강제 북송 문제를 자세히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 사람들을 난민이나 망명 희망자가 아닌 불법 경제 이주민으로 간주하고 이들 중 많은 사람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북송된 탈북민들은 고문, 강제낙태, 강제노동, 성폭력 또는 죽음 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들의 중국 입국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국경 봉쇄로 인해 감소했지만 지난 3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500명 이상의 북한인들이 중국에 구금돼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과 관련한 지역관리들의 부패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된 북한 주민들은 석방을 위해 뇌물을 지불하지 않는 한 강제 송환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또 가족의 강제 송환을 막으려는 사람들은 구금 중에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중국 당국에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며 억류된 북한 주민들은 가끔 풀려나기도 하지만 제3국으로의 안전한 통행에 필요한 허가를 거의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강제 노동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보고서는 중국에서 공식적인 이민 자격 없이 살고 있는 북한 난민과 망명 희망자는 강제 노동에 취약했다며 언론과 NGO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북한 여성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농업과 가사노동, 식당, 노래방, 커피숍, 공장에서 강제 노동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는 확산 금융 시스템의 일환으로 자국민을 중국에서 강제 노동에 동원했다며 중국 관리들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의 이러한 자국민 강제 노동 동원은 호텔, 식당, 원격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중국 국영 제조 시설들 또한 국제 수출용 보호복 생산 과정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인과 탈북 여성들 사이에서 태어난 3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출생신고를 못해 사실상 무국적자로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이 중국인인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중국의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교육과 의료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거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 아버지들은 때때로 북한 파트너의 불법 신분이 노출되는 걸 피하고자 자녀를 등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과거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모든 국가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준수 등을 촉구했었지만 지난 몇 년 사이 중국을 직접 호명하며 국제법 위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BOE의 서면 질의에 중국으로 탈출하거나 중국에서 일하다 탈출한 북한인들을 난민이나 망명 희망자가 아닌 불법 경제 이민자로 계속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정기적으로 중국의 이러한 사례를 제기하고 있으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 의정서 및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베이징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의 뉴욕 시장이 북한 정권의 인권 요린을 규탄하며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합 거리 이름을 오토 원비어 길로 바꾸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비어의 모친은 도로명 변경이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덤스 뉴욕시장이 오토 원비어길 명명과 관련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뉴욕시장실은 28일 맨해튼에 있는 유엔 북한 대표부합 거리 이름을 오토 원비어길로 계칭하는 노력에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애덤스 시장은 북한의 인권 유린을 심각하게 규탄하며 오토 원비어를 잃은 유가족의 고통을 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시의회가 오토의 이름으로 도로 개명을 선택하면 시장은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공화당 소속의 조 보렐리 뉴욕시 의원은 맨해튼의 주 유엔 북한 대표부합 거리 이름인 세컨드 에비뉴를 오토 원비어길로 계칭하자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2016년 북한 여행 중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억류된 뒤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돼 미국에 돌아온 지 엿새 만에 숨진 원비어의 운명과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실태를 환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조례안은 빌드 블라지오 전 뉴욕시장과 마크레빈 맨해튼 보로청 등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법안을 승인해야 하는 일부 시의원이 서명하지 않아 지금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 명인 민주당의 키스 파워스 시의원은 29일 현재 관련 조례안에 대한 BOA의 지지 여부 문의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 조례안은 시의원 51명 가운데 과반수인 26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며 이후 뉴욕시장이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토원 비어길 명명 추진 노력은 최근 대북 인권단체와 탈북자들 사이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NGO인 디펜스 포럼 등은 주 유엔 북한 대표부 앞에서 오토 원비어 등 북한 정권에 의해 희생된 이를 추모하는 행사를 열고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행위를 규탄하며 오토 원비어길 명명을 촉구했습니다. 디펜스 포럼의 수잔 숄티 대표는 VOA에 다시는 오토 원비어처럼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그를 기억하기 위한 도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토는 북한 정권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잔인한지 상기시키는 미국인의 얼굴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단에게 그들이 한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시키기 위해 그들이 위치한 거리에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보기 원한다는 겁니다. 오토 원비어의 모친 신디 원비어 씨는 29일 BOA에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앞 도로명을 북한 정권에 잔혹하게 살해당한 아들의 이름으로 변경한다면 정의를 구현하고 북한 정권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샌디 씨는 북한은 자국민과 자신의 아들 오토 원비아를 살해하는 등 끔찍한 인권 유린의 긴 역사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 행동에 영향을 줄 방안을 오랜 시간 모색해왔고 그중 하나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앞 거리명을 오토 원비어길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북한 정권에 살해당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도로명을 계칭하는 것은 여러 방식으로 정권 행동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오토 원비어길이 북한 정권의 만행을 강조해 그들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에 대한 부인과 무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이들 희생자를 기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부각시킬 때 북한 정권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라고 신디츠는 덧붙였습니다. 이어 오토를 추모하는 도로명은 북한 정권에 의해 고통받고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연대의 표시이자 북한 체제에 대한 규탄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오토 원비어길은 미국에 거주하며 일하는 북한인이 있는 유일한 장소에서 국제사회가 희생자를 추모하고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들 오토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결의 의미가 되고 치유를 선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샌디 씨는 마지막으로 관련 행동이 작아 보일 수는 있지만 북한 정부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 정의를 찾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더 넓은 움직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오토 원비어길 명령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전 세계 32개 시민사회단체가 한국 대통령에게 보낸 사형제 폐지 촉구 공개서한에서 개인을 북한 등으로 추방하거나 인도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어기고 특정인을 사지로 모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와 세계 사형 폐지 국제연대 등 32개 국제인권단체들이 28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알턴 상원의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지낸 마르츠키 다르수만 전 인도네시아 검찰총장과 아르헨티나 출신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소냐 비세르코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도 서한 발송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 1월 실시한 한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서 31개국이 한국 정부의 사형제 폐지 또는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을 권고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지난 25년간 사형 집행이 없는 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할 걸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형제 폐지는 명백히 세계적 추세라면서 2021년 말 현재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08개국이고 법적, 실질적 사형 폐지국은 144개국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총회가 지난해 12월 채택한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 관련 결의안은 역대 가장 많은 125개국이 찬성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사형 집행이 생명권을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존중할 한국의 국제법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한다며 한국엔 아직 사형수가 59명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할 한국의 국제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죄가 밝혀진 사람은 언제든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지만 사형에 처한 경우는 되살릴 수 없다며 10명의 죄인이 사형을 면하는 게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처형되는 것보다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사형제 폐지의 길을 열고 정부는 공식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사형 관련 모든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단체들과 전문가들은 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며 사형 선고를 받을 위험이 있는 곳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등 사형 존치국으로 개인을 추방하거나 범죄인 인도하는 것을 멈출 것을 한국에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밝힌 내용을 근거로 사형 폐지국의 경우 사람을 실존하는 사형 집행의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에게 사형이 선고될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형 집행 방지의 보장 없이 이들을 추방이나 범죄인 인도를 통해 자국 관할권으로부터 퇴거시킬 수 없다고 위원회가 밝힌 것에 주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와 함께 이 공개 소환을 주도한 한국 전환기정위 워킹그룹의 이용환 대표는 29일 VOA에 이 내용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같은 국제법 위반 행위를 현 정부가 되풀이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제 앞서 문재인 정부처럼 그 탈북민을 이제 근거 없이 뭐 북한으로 북송시켜서 뭐 처형을 당하든 사지로 내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이렇게 선명하게 이제 사형제 폐지에 관련된 입장을 보여주게 되면은 단지 이제 한국적인 뭐 상황뿐만 아니라 뭐 사형이나 처형을 노골적으로 하는 뭐 북한, 중국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큰 이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대표는 전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들과 조사위원이 서한에 동참한 건 문재인 전임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이 얼마나 심각한 국제법 위반 행위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지난해 북한이 최소 8척의 중고 선박을 자국 소유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 불법으로 사들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부 선박은 과거 기록이 전혀 없어 선박 세탁이 의심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북한은 중국산 중고 선박 여러 척에 북한 깃발을 달았습니다. BOA가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를 조회한 결과 2022년 한 해 북한은 모란봉 2호 등 최소 8척을 북한 선박으로 등록했습니다. 모두 2000년대 초반에 건조됐고 크기는 중량 톤수 700톤에서 3500톤으로 다양합니다. GISIS는 이들 8척 중 5척이 중국 깃발을 단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란봉 2호와 5호, 송림호, 낙랑 2호, 포항 1호 등입니다. 모든 선박의 건조 연도와 처음 중국 선적으로 등록된 연도는 동일하게 기재됐습니다. 건조 시점부터 줄곧 중국 선박으로 항해했다는 뜻인데 2022년 돌연 북한 선적 선박으로 등록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위장 회사를 동원해 중국은 물론 한국과 타이완 회사 소유의 중고 선박을 구매하고 이를 공해상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에 동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중국 선박 5척이 갑자기 북한 깃발을 단 점으로 밀어 중국이 20여 년간 운행한 선박을 북한이 불법으로 대거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 5척 외에 나머지 3척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앞서 5척은 최소한 중국 선적 선박이었다는 기본 정보가 확인되지만 다른 3척은 건조 연도만 표시될 뿐 다른 어떤 나라에 등록됐던 기록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지난해 11월 IMO에 등록한 묘향 5호의 경우 2004년 8월이 건조 연도로 찍혀 있지만 특정 국가의 깃발을 단 건 북한 선적으로 등록된 2022년 11월이 처음입니다. 지난 20년간 무선적 상태였던 선박이 갑자기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난 것입니다. 그 밖에 크기가 각각 2,900톤급인 미래 99호와 마두산 1호도 2022년 북한 깃발을 달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IMO 시스템에 등재됐습니다. BOA는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도쿄 MOU를 통해 이들 선박의 안전검사 기록 여부를 확인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 선박이 공해상이나 타국 바다가 아닌 특정 국가 내에서만 운행했거나 고유 식별 번호가 위조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28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고유 식별 번호를 조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워치 전 위원은 북한이 선박 8척을 새롭게 등록하고 이 중 3척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BOE의 지적과 관련해 북한이 신규 혹은 중고 선박의 이전을 금지하는 대북 제재를 우회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특히 일부 선박의 과거 기록이 분명치 않다는 사실을 들어 북한은 선박 중개인이나 조선소와 공모해 선박 세탁에 성공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매년 발행하는 연례 보고서에 북한 선박이 고유 식별번호 IMO와 해상 이동 업무 식별번호 MMSI를 조작해 제재 회피를 시도한 사례를 공개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북한이 고유 식별번호가 아닌 새로운 식별번호를 스스로 부여해 이를 IMO에 등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와치 전 위원은 북한이 중국 선적 선박을 여러 척 구매한 행위와 관련해 중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2020년 12월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안한 이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자국 영해내 불법 환적에 눈 감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중국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나라이자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유엔 제재를 훼손하고 있다며 유엔과 북한 관찰자들이 위성사진과 선박 추적 그리고 제재 위반 수혜자 조사를 통해 작성한 제재 위반 사례 보고서를 중국이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조만간 공개를 앞둔 전문가 패널의 올해 연례 보고서에는 북한의 해외 중고 선박 구매 문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지난 27일 보도에서 전문가 패널의 새 보고서에 북한이 지난해 최소 6척의 중고 화물선을 구매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BOE는 북한이 지난 2019년과 2021년 사이 한국 소유 중고 선박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에 북한이 매입한 중고 선박은 최소 9척이며 이 중 7척이 과거 한국 깃발을 달았거나 한국 회사 소유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한국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탈바꿈하는 경우가 최근 몇 년간 빈번해지면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해 말 한국 외항선사 보안 담당자 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면 계도를 실시하는 등 방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규명하려는 국제적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권 실태 공개 등 자체적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 협력과 책임 규명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점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대북 책임 규명 관련 계획에 관한 회의의 서면 질의에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최근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의 책임규명 보고서 발간 등 유엔인권 메커니즘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북한인권 책임규명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의 북한인권 침해 모니터링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을 통해 북한인권 관련 기록을 보존 관리해오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조만간 출간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유엔과 여러 전직 국제재판소 판사들이 권고한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보편적 관할권 원칙 등을 적용한 국내 기소 여부에 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52차 유엔인권이사회 제출한 북한인권 책임규명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에 잠재적 피해자가 다수 거주하기 때문에 해당 국내 소추의 가능성이 조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북한에서 자행된 국제범죄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잠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포괄적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이점도 제시해 한국의 책임규명 역할을 우회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과거 유럽과 아프리카 나라의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를 지낸 한 관계자도 지난 27일 BOA에 한국에 피해자들이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한국 정부는 당사국으로 ICC에 조사를 요청할 자격이 있지만 그들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행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골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81년 3월 30일 미국의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워싱턴에 있는 한 호텔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총격을 받고 쓰러집니다. 총격범의 이름은 존 힌클리로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 사이에 서 있다가 레이건 대통령을 향해 6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대통령과 3명의 사람들이 총에 맞았습니다. 모두 생명의 지장은 없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옆에 있던 제임스 브래디 백악관 대변인은 머리에 총상을 입었고 대통령을 경호하던 티모시 메카시도 옆구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또 DC 경찰관 토마스 델라한티도 목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70세의 고령임에도 총탄 한 발이 왼쪽 허파를 관통했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었습니다. 아내 낸시 여사에게 고개를 숙이는 걸 깜빡했다며 농담을 했고 수술을 집행할 의사에겐 공화당원이길 바란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수술은 2시간이 걸렸고 총격을 당한 지 2주가 채 안 된 4월 11일 레이건 대통령은 백악관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살의 총격범 존 힌클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1982년 정신병원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2016년 석방됩니다. 1856년 3월 30일 1853년에 시작된 크림전쟁이 그 막을 내립니다. 크림전쟁은 러시아를 한편으로 하고 오스만제국, 영국, 프랑스, 사르데냐를 다른 한편으로 벌어진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전쟁의 1차적인 배경은 오스만제국의 쇠퇴였습니다. 오스만제국은 14세기부터 500년 넘게 세계사의 주역으로 행세하며 강대국을 자임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오스만 제국의 영광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사양길에 접어듭니다. 쇠락해가는 대제국을 지켜보던 유럽 국가들은 대제국이 물러간 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암투를 벌입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겨울에 얼지 않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바로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고 있던 흑해 연안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오스만 투르크를 공격합니다. 러시아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 경계심을 품은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였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에 맞서 기독교도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오스만 제국 편에 서서 개입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오스만 제국, 영국, 프랑스가 동맹을 형성하자 뒤이어 이탈리아 남부의 사르데냐와 오스트리아도 가담합니다. 비록 러시아의 선제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했지만 결국 러시아는 패배해 철군하고 향후 러시아는 흑해에서 무장을 해제당해 흑해는 비무장지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크림전쟁은 세계적인 위인 두 사람을 탄생시켰습니다.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와 간호사 나이팅게일입니다. 톨스토이는 전쟁의 참상을 세바스토폴 이야기라는 글로 엮었고 이는 나중에 톨스토이가 부르의 명작 전쟁과 평화를 집필하는 토대가 됩니다.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은 전쟁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헌신적으로 간호하고 부상병들이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보고 간호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최초로 간호학이라는 학문을 창설한 것으로 간호학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에 방송합니다. 세계 소식을 전하는 지구촌 오늘, 오늘의 미국 소식을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왔구나.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미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힘든 기간에도 최대한 정상적인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네, 저는 지금 팔기 위해 내놓은 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는 생활 속 경제에서 만나보시고
이런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아, 우리 북한 사람
한국에 사는 탈북민 소식은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1960년대 각국의 핵무기 경쟁이 격해지면서
그리고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와 뉴스 속 인물 순서가 요일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7,365, 7,465 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